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중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정시켜서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고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TV에서 그 한 주간 동안 프로야구의 명장면을 소개하는 스포츠 뉴스를 봤는데요. 9월 첫째 주간 프로야구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모았던 명장면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 저기라는 어린이는 김유현, 저하고 이름 비슷해요. 예, 김유현이라는 인천에 사는 10살 먹은 어린 친구인데 요즘 인터넷상에서 SK 꼬마 팬 이런 닉네임으로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이유는 9월 5일 인천에서 열린 프로야구 SK와 넥센의 경기에서 SK가 11대 9로 뒤지고 이제 9회 말 투아웃이 한 명만 아웃되면 경기 끝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9회 말 투아웃에 극적인 동점 홈런이 터졌는데 그 동점 홈런이 터진 순간 저기 있는 김유현 어린이의 눈물도 동시에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 저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정말로 엉엉 대성 통곡 수준으로 눈물을 흘리는 저 모습을 보고서 이제 프로야구 관계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위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 어린이야말로 진정한 야구팬이다 한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자, 이렇게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대상을 바라보며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 있는가 하면 이런 눈물과는 전혀 다른 다음과 같은 눈물도 있습니다. 예. 지난 8월 24일 60여 년 만에 남북의 이산 가족이 만나는 모습입니다. 저곳에 있는 이산 가족들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가슴 속에 쌓여있는 이 그리움, 형언할 수 없는 이 슬픔, 한 맺힌 사연들이 한데 섞여진 저곳에는 정말 도저히 멈출 수 없는 눈물샘들이 넘쳐 흘렀는데요. 저렇게 가슴 절절한 사연이 담겨진 눈물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러한 눈물도 있습니다. 예, 예전에 한번 소개했어요. 악어도 눈물 흘립니다. 물론 사람처럼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이제 악어가 입을 벌렸을 때 그 악어의 턱뼈가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을 눈물이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요 악어의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란 악어가 자신에게 먹히는 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에서 전래된 것으로서 패배한 정적 앞에서 흘리는 위선적 눈물이나 위정자들이 보여주는 진심 없는 가짜 눈물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다. 자,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전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눈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가짜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가짜 눈물 흘리는 사람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흘리는 다음과 같은 눈물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난 9월 8일 인천에서 있었던 퀴어 축제 즉 동성애 축제의 한 장면인데 인천시 동구청에서 이 동성애 축제 장소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막무가내로 동인천역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를 시작하자 인천시 기독교연합회 소속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인근 상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 동성애 축제를 저지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 저 왼쪽 아랫부분 보시면 사람들이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기는 그냥 몇 명 안 돼 보입니다만 실제로 저 당시에 저날 약 1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누워서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 축제는 악하고 음란한 모습이다. 구호를 외치면서 동성애자들의 거리 행진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었는데요. 저곳에 누워서 동성애는 죄라고 외친 크리스찬 중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위를 고쳐주소서. 악하고 음란한 동성애가 사라지도록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눈물로써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이곳 부산에서도 2017년 작년입니다. 9월 23일 해운대 구남로 문화광장 어딥니까? 해운대 해수욕장 정가운데 입구 쪽에 있는 큰, 제일 큰 광장 그곳에서 한복판에서 제1회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가 열렸었고요. 올해도 10월 6일에 작년과 같은 장소에서 제2회 동성애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인천과 마찬가지로 부산에서도 관할구청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해운대구청에서 허가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못했으니까 불법 축제죠. 그런데 동성애자에 대해서 이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표현인데 소수자 인권보다 나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현 정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지 경찰에서는 동성애 축제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곳 부산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 문화의 결정판인 이 동성애 축제가 성행하지 못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 정말로 다양한 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눈물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기준인 성경 속에도 수많은 종류의 아주 다양한 눈물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헤어졌던 형제를 다시 만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린 요셉의 눈물이 있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쌓으면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이 있고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던 여인들의 슬픔의 눈물이 있고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다음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 속에는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눈물이 나타나 있는데요. 자, 오늘은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대표적인 눈물로 꼽히는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눈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레미야 선지자가 흘린 눈물. 예레미야 선지자가 흘린 눈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의 첫 번째 본문 예레미야 8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병들었도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은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 중 일부인데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 나오지요. 그 많은 선지자들은 저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 너무나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를 보셔요. 오늘 본문이 어떤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슬프다. 슬프다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슬프다는 것은요 보통 슬픔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에카라고 하는데 이건 감탄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좀 짠하다. 내 마음이 좀 괴롭다. 무겁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렇게 커다란 슬픔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자, 본문 18절 마지막에 보면요.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표현은 예레미야의 슬픔의 정도, 예레미야가 느끼는 그 슬픔의 정도가 너무나 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속으로 꾹꾹 삼키면서 슬픔을 삼키면서 한두 방울 눈물이 나오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면서 통곡의 눈물을 쏟아내면서 울부짖다가 혼절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마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내 가족을 가족이 세상을 떠나서 그 시신을 땅에 묻거나 화로 속으로 보낼 때 나타나는 유족들의 격한 슬픔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슬프다는 표현은요 오늘 보면 예레미야 8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맨 첫 번째 단락에서 내가 슬프다 이런 격정적인 슬픔의 표현이 나오고요. 또 거의 마지막 부분이 예레미야 51장에 가서도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의 표현이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예 예레미야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성경을 또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무슨 뜻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슬픔의 노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흘린 눈물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슬픔의 눈물이에요. 99.9%가 아니라 100%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 슬픔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슬픔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원래부터 예레미야가 감정이 풍부한 감성적인 성격이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린 걸까요? 아니면 예레미야가 중년 남성의 갱년기를 겪으면서 별것 아닌 일에도 괜시리 마음이 짠해지고 슬퍼하면서 그래서 눈물을 흘린 걸까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예레미야 8장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의 쉼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저기 보셔요. 19절 맨 마지막에 보면 예레미야가 어째서 왜 그토록 슬픔의 눈물을 계속해서 흘렸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다. 우상 섬기는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계속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토록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바라보는 방식. 이게 무슨 말이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 1번 수수방관하는 것, 2번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3번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3번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수수방관하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오로지 비난과 정죄의 채찍만 휘두른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방식이 가장 필요하다 이 말인데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바라보는 방식은요 그런 세 번째 방식을 넘어서는 방식 나와 그들을 동일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보면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저기 보면 딸, 내 백성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딸, 내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나는 누구냐?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상했다, 상했다, 상했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여기 나오는 상했다라는 것은 매를 맞다, 처벌을 받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받았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거 당연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징계받는 거 당연해요. 근데 어째서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겁니까? 자, 이 대목에서 혹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부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겉으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했지만 뒤로는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가졌던 것일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남들 앞에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런 식으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전혀 아니었어요. 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 충실하게 감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볼 때 나와 그들을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죄가 나의 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는 그들만의 죄가 아니요, 내가 범한 나의 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예레미야가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눈물을 쏟아내며 울부짖다가 혼절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인 것 역시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타인의 죄와 잘못을 바라볼 때 대부분 수수방관 아니면 비난과 정죄 이 정도만 하고 맙니다. 그나마 좀 나은 것이 타인의 죄와 잘못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합니다. 타인의 죄와 잘못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수수방관만 하거나 비난과 정죄만 해서 안 됩니다. 또 타인의 죄와 잘못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 정도로만 그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동일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레미야처럼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앞서 서론에서 소개했던 동성애 축제 현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 동성애 축제 관련된 기사, 그 댓글을 한 번만 살펴보면 단박에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속한 대다수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동성애 축제와 동성애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비난, 분노, 당연한 겁니다. 꼭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역시 아이고 저것들 하면서 혀만 끌끌 차고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구경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 역시 동성애자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냉철하게 지적하고 철저하게 비판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 믿는 우리는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동일시하면서 예레미야처럼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아니, 어째서 남들의 죄를, 내가 짓지 않은 남들의 죄를 나의 죄로 동일시한다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건 말이 안 돼.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비록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던지는 위대한 모습을 실천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타인의 죄와 허물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의 죄와 허물을 고쳐주시고 바꾸어 주소서. 이렇게 타인의 죄와 허물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하면서 그들의 회개와 변화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가슴 절절한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의 두 번째 본문 히브리서 5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얻었느니라. 예,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모두 세 번 눈물을 흘리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눈물,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눈물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앞으로 망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와 같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눈물에 대해서는 이미 2년 전 뒤 오전 예배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담겨진 눈물이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눈물은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흘리신 세 번째 눈물이 오늘 본문인 5장,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오는데요. 일단,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눈물은 요한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별한 대상을 바라보시고 흘리신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또 일부 성도들은 저 내용을 보면서 아하! 저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흘리셨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된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다. 그 모습을 저렇게 기록해놨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5장 7절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한 장면, 한 모습 그것만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전체,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묘사한 것이라고, 전체를 묘사한 게 히브리서 5장 7절이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날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역을 하셨다. 날마다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를 하시면서 사역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되게 원본이 밤에 찍힌 사진이라 조금 이제 어두워요. 흐릴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길을 가다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 혹은 뭐 술을 마시고 취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가르지 못해서 주저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열하고 있는 겁니다. 한 손으로 벽을 잡고 주저앉아서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 저 사진은 3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병원에서 찍힌 사진인데, 사진을 찍은 사람은 응급구조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19 구급대원. 그리고 저 사진 속 사람 주인공은 그 병원의 의사입니다. 어째서 저 의사는 저렇게 주저앉아서 눈물을 쏟아내고 있을까? 이유는 자신이 돌보던 10대 환자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의사라고 해서 모든 환자를 다 살릴 수는 없는 거죠. 더구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주 위급한 상태,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환자라면 의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한 생명을 살리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저렇게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는 저 의사의 마음, 저 의사의 모습이, 어째서 저 의사의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까? 꼭 살려야 했는데, 이 생명을 내가 반드시 구해야만 했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열하고 있는 저 의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눈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날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흘리신 눈물,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날마다 눈물 흘리시면서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를 드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눈물, 그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눈물이요, 우리가 반드시 흘려야 할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영생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날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 영혼들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눈물 기억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 모두 예레미야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타인의 죄와 허물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하면서 그들의 회개와 변화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가슴 절절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보며 날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 영혼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저희 모두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